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고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그의 인생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고백의 말씀이 47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하지만 그 세월의 연수가 130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나이를 살아가는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은 아비집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김동길 교수가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 답답한 세상이요. 진실이 시궁창에 목욕을 하고 거짓이 빛을 발하는 삼천리 금수강산 결코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도다. 이런 글을 쓰면서 한탄을 하였죠. 아무리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김동길 교수 하면 누구나 참 문인으로서 참 글을 잘 쓰고 말도 잘했지만은 그의 지식의 한계는 이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도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빛은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죠. 거짓이 아닌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죠. 믿습니까? 김동길 교수가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 할지라도 결코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죠.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참 진리는 거짓의 빛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요, 세겜 성읍으로 갔을 때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환난의 때에 주저앉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불러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리석을 때가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애를 쓸 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지요. 그나마 나중이라도 아빠를 찾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면 결국 누가 손해죠? 예, 저들 손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이지. 자녀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의 때에 나 혼자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발붙이면은 어리석은 것이지 나만 손해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참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곱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환난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라는 말씀. 구원은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시편 62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 그에게 나온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고백이 바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된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작게는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크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많은 고통이 엄습하여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환난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대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이 믿는 믿음, 이 믿음 있으면 환난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인 나다나엘 호돈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어요. 호돈과 가족이 로마를 여행하고 있을 때에 호돈의 큰딸 우나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점점 딸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호돈 부인은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서 딸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가? 딸의 아픔을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의심을 가졌었나 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한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가? 딸 우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딸 우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딸 우나를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기도한 후에 자기 딸을 바라보니까 딸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이미 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딸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병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저는 그 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침 받았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돈 부인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리라. 이 말은요, 낙심하게 하고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며 왜 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왜 라고 하는 의심을 던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한 그러한 3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증표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죠.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망하기 때문이지 너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1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항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때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꼭 반항하는 것 같잖아. 그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불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작가 나다나엘 호돈의 그러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됐지 뭐 징조까지 구합니까?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짓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또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해요. 왕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여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낸 겁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딘가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임마누엘의 탄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확신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구절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주신 이름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예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죠.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라고 아하스 왕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신앙,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헤퍼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크리스찬을 비꼬아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을 뿐이지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라고 하고 괴롭다라고 하고 낙심되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어쩌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임마누엘 대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마누엘 대신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